좀 양이 세 쪽 정도 됩니다. 52주일이 127일에서 129문이기도 하거니와 이거를 좀 나눠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나누긴 또 양이 분량이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아서 그냥 한 번에 해서 오늘을 다 이렇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서는 이제 비참 구원 감사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감사 부분이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걸 결론적으로 소개하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다루고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아멘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여리분답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 127문에서 129문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127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답을 보면 먼저 우리의 능력을 말합니다. 왜 이 간구를 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간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연약한데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해서 우리는 약한데 이렇게 우리는 공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강하게 되기를 간구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되기를 간구하는가 하면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기를 구하는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128문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마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은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왕이시니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둘째 의미는 주님은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요리문답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가능한 자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시험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향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죄를 향한 그 유혹은 우리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우리의 계속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다른 하나님께 또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속임수인 것이죠.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고 죄를 짓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사탄이며 여기에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련을 주시는 방식으로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 마귀나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죄를 부추기도록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헤아릴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지금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 간구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비 많이 오고 이렇게 정말 폭풍과 몰아치면 가지들이 나무들이 다 쓰러지기도 하고 가지들이 다 끊어지는데 끊어진 가지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그가 쉽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들에서 마귀하고 세상하고 육신이 있다 이렇게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대천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독한 원수를 말할 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옛날 말이죠. 불구대천의 원수. 그러니까 하늘을 같은 나라 하늘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아 예전에는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나라에 살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같은 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그 내가 죽여야지 되는 그런 지독한 원수. 이제 우리가 우리 옛말에 그래서 불구대천의 원수라 같은 하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독일어로는 이제 그 우리가 거절한 원수들이다. 거절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거절이 아니라 아주 강한 이미지 이렇게 딱 끊어낸 함께 할 수 없어서 끊어낸 원수들이라는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어느 때 사용하는 말이냐면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압게작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이제 끊어낼 때 하는 쓰는 그 용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 한 원수들, 우리가 끊어낸 원수들, 그게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이 세상과 육신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사탄이 사용하여서 이제 신자들을 잡아 삼키려 밤낮없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이 세력과 그 권세, 또 우리 육신 뒤에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사탄의 이 힘을 우리가 알아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냐면 우리 밖에 있는 삶입니다. 그걸 이용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 우리 밖에 있는 삶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이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아침부터 대단하시다. 대단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란 말을 이제 자주 쓰잖아요. 교회에서. 이 세상은 단순히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 밖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도심에 나아가서 그 도심의 한 거리를 걷고 있지 않고 내가 골방에 나 홀로 있을지라도 나를 규정하는 건 무엇인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밖에 있는 판단들로, 우리 밖에 있는 판단들로 이제 나를 자기매요.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그것들로 우리를 자리매김해요. 우리 밖에 있는 가치와 판단들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주고 있는가? 마귀가 갖고 있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슬러서 그것을 먹게 되죠. 뭐죠? 선악에 대한 그 판단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런 거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너가 스스로 판단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했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마귀를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래서 이 세상에 흐르는 이 정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오히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게 지금 세상에 흘러서 우리를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우리의 가치와 판단 설정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마귀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강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상이 강한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제 우리 밖에서 그렇게 세상이 사탄의 정신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는 육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은 육신은 우리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 우리의 몸 이 자체가 아니라 이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우리의 옛 사람을 육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육신은 그래서 우리 신체와 관련한 이런 정욕만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오염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몸과 영혼으로 짓는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내내 우리를 이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을 할 때 가장 큰 공격 수단은 무엇이냐면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가난한 자를 그 가난으로 속이고 부한 자를 그 부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으로 속인다. 그러니까 제가 NGO 단체에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서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곳에서 이제 삶을 사는 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그 단체가 돕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단체 설립자가 한 말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가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그러니까 그 가난함으로 가난 자체가 그 시련이 아니라 그걸로 속이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환경에서 사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입니다. 그게 속임수.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한 채로 그냥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다.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 근데 그걸 모르게 그걸 속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공격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에베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박해를 견디는 자가 되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송영을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한 후에 다시 기도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를 향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제 한 후에 마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올릴 때에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 기도가 이런 의미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죠. 만물의 창조와 운행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며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만물의 주권자이신 분이 저 여러분이 속한 나라를 소유하신 분, 우리의 왕이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연은 우리를 돌보시니 나라를 소유한 아버지께서 자연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송영과 함께 우리는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으니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즉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지금 그 마음으로 이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백은 노예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녀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고백은 자녀가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여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밖에는 어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능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능히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예.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놀랍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 송영을 아버지께 올린 자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혜를 따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권세가 있으신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고 권세를 다 가셔서 지금 우리가 올린 기도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지만 모든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완전한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권세가 부족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셀 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뭐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해와 달의 비침은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목적이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었듯이 이제 또 마지막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주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높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 정말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홀로 조용히 하는 그 순간에서 비로소 우리가 시간에서 그나마 이 분주한 시간의 삶 속에서 그나마 이 시간을 떠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그걸 떠나서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내 주위를 바라보는 수 있는 게 바로 기도할 때이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 살게 하셔서 다양한 순간들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시간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봅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우리말 번역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영혼을 세팅하셨다요. 영혼을 세팅하셨다. 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이상한 존재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영혼을 세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살면서 영혼을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시간 안에 살지 않는 듯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영혼 속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다.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실 건데 제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겠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 주십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너무 많이 가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일에 대한 아무런 염려가 없는 듯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방식을 교만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너는 시간 안에 살아라. 너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다. 너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갖고 사는 존재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이죠. 또 반대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 아까는 시간 안에 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자라면 이제는 시간에 파묻혀가지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못하던 자는 참된 안식절을 찾지 못한 자요, 방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내일에 대한 염려로 사는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시간에 매여 있는 유한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한 채 시간의 염려에 빠져 허우적 거릴 것입니다. 시간에 사는 신자는 기도할 때야 비로소 잠시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냥 시간 안에 있는 일들로 그냥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분주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시간을 떠나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아닌 영혼에 우리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시간인데 우리의 닻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린 존재들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공간에 매이지 않고 존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듯이 교회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에 매이지 않으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신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원문에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그걸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참되고 확실하다. 참되고 확실하다. 그걸 내가 너에게 이른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은 진실성과 확실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성과 확실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오직 그래서 진실하신 분이 누군가, 확실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우리말 번역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오. 그게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에 동의하면서 이제 아멘을 하는 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무엇을 선언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공기도를 할 때도 다 함께 아멘 하면서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멘. 아멘은 무엇인가? 아마 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아멘 뜻을 아십니까? 아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가 끝났다.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죠. 기도가 끝났다는 의미인가. 그런데 그런 의미도 아니고 단순한 동의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 아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지라도 이 아멘은 아멘이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를 근거하여서 아멘 할 수 없어요. 지금 참되고 확실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확신을 우리 자신의 확신을 근거하여서 아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에 심으신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지라도 그 아멘은 성령님께서 주신 아멘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나를 근거한 나의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듯이 성령께서 내 입술에 주셔서 내가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확신보다도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답하시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더 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판단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완전하신 지혜를 따라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신뢰를 견고하게 둡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바로 이러한 확실함과 진실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다 마쳤고요. 다음에 무엇을 할까 궁금하시죠?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고 우리 홀로 두셨다면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래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불러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부르며 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늘 날마다 더 견고해지는 믿음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